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되돌아오시지요.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유독 더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의 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려나 언제 오실려나 그 기다렸던 이유가 자신의 외동딸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예수님의 그 치유를 간절히 야이로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접하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통사정을 하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고 특별히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회당장이 무엇이냐면 회당의 대표자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시듯 회당에는 그 회당의 대표자인 회당의 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회당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회당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과거 성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그러나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기능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따라서 이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회당이라는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이고 성전이 아닌 말씀 중심의 율법을 강론하는 그런 장소 중심의 공간이 바로 회당이다라는 거죠. 성전도 있고 그리고 회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도 오르시고 또 회당에서 하시는 일은 제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펴서 읽으사라는 표현이 회당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회당에 자주 나타나셔서 그곳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죠. 따라서 갈릴리 지역의 회당인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자주 강론하시기 때문에 회당의 대표인 야이로를 예수님은 분명히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아파오자 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라는 그의 아버지의 간곡한 이제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바로 그의 집으로 뒤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시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옆에서 밀고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고 또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싶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뒤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때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잡았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누가 잡았는지를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43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든 터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진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진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제 피가 멈추지 않는 무서운 질환이다라는 겁니다. 혈소판에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유전질환인데 오늘날 의학에서도 이 혈루증은 고치기 힘든 유전병입니다. 매우 어려운 난치병 중에 하나인데 지금 2000년 전에 이러한 혈루증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거죠. 피가 멈추지 않게 되면서 빈혈과 쇼크까지 일어나는 무서운 부인과 질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고 다른 성경을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돈도 다 탕비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썼지만 의원을 만났지만 고치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의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는 알려주기도 하죠. 이런 질병, 피에 끊이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아마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유출병이라고 해서 여인이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가 나는 것은 매우 불결하고 또 그러한 부인과 질환에 이제 그 피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여인의 피에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매우 이제 부정하고 더러운 기간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부정한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끊이지 않는 피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부정한 사람인지를 이미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은 다 부정해지는 부정은 부정을 낳고 더러움은 더러움을 낳는다라는 그러한 부정의 신학에 의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외면을 받아서 살아간 삶의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계속해서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고립되어서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강하게 물으시고 또 이런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너무나도 난처해했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이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두려워 떠는가? 그 이유는 부정한 여인이 의도적으로 유대인 남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서 금합니다. 율법에서는 돌팔매 시를 당할 만큼 부정한 여인은 자숙하면서 외부로 나아가서 외부 활동하는 것을 금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남자를 만지는 것은 그 남자로 하여금 부정한 남자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인은 자신이 한 행동, 예수님을 만진 그 행동이 탄로나게 되면 신변의 위협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범죄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행동을 낱낱이 다 고백하면서 내가 왜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또 내가 손을 대면서 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바로 47절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자신을 손댄 사람을 찾아낸 다음에 그 찾아낸 이유가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졌기 때문에 자신도 부정해졌다라고 하면서 여인을 질책하기 위해서 여인을 찾아낸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4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의 믿음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이 불치병이 예수님을 한번 만지기만 하면 만지기만이라도 하면 내 몸이 질병이 나을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 그런 확신, 그 확신에 의해서 여인이 행동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그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또 율법에 의해서까지도 여인의 행동은 부정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질책하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억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억압하지 않고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더 이상 다른 것을 만져서는 안 돼. 너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만져서는 안 돼. 사람들 만져서는 안 돼. 돌아다녀서는 안 돼.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과 관계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여인의 모든 행동을 부정하다라고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제안하고 억압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제안하지 아니하고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받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따라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평안히 가라.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서 딸이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아마 홀로 살아간 그런 외로운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자신을 향해서 딸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음성이 여인을 하여금 자신은 부정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부정한 사람으로서 부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새로운 이해를 지금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인처럼 12년 동안 똑같이 반복된 일상과 똑같이 어려운 삶의 연속된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을 둘러싼 어둠의 요소들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려운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여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어둠의 요소들은 사라지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지고 새로운 이해와 또 새로운 빛의 삶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인처럼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의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행동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들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어둠이 펼쳐지고 또 반복되는 그러한 실패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인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에 묶여있고 또 고립되고 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와 또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둡고 또 힘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장을 붙잡기로 원합니다. 내가 주님, 주의 옷장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혈루증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삶의 자리들이 지치고 아버지와 낙심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 여인처럼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된 일상과 실패의 자리로 인해서 아버지 삶이 어둡고 아버지 우울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니면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 속에 예수님의 옷장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옷자를 붙드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혈루증이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혈루증처럼 또 야요의 딸처럼 하나님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어둠이 우리를 사무치고 또 아버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아버지 묶어 세우는 아버지 혈루증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질책하고 또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어둠의 요소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아버지 우리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를 불쌍히 여주시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년 동안 혈루증이 낫지 않아서 고생고생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놓아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이 혈루증이 나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 속에 오늘도 주님 앞으로 달려가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혈루증은 떠나가고 하나님 묶인 것들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신 주님만이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의 체험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